토요일에 런던 시내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무슬림들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분들과 대화할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삼일체를 설명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됨, 원네스, 하나됨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이 하나됨, 원네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라는 이 개념은 연합, 완전한 연합의 의미의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혼하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창세기 2장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된다고 했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분명히 남편과 아내는 다른 사람이고 숫자로 말하면 둘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혼할 부부는 둘이라 하기 보기보다는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아니,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계셨으면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고 아들과 성령도 다르고 성령과 아버지도 다르신 펄슨인데 왜 셋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하느냐 했을 때 부부 개념처럼 분명히 남편과 아내가 달라도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의미는 완전한 연합의 개념이죠. 그 트리니티 할 때 트리란 셋이 유니티를 이루고 있는 개념에서 완전한 연합이다 보니까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라는 것은 객체로 하나가 의미가 아니라 연합해 있는 하나의 의미다라는 그 하나의 의미를 이제 삼일체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됨에 의한 의미를 설명할 때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라는 그 하나는 신성, 그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결정적 하나님 됨에 말한 신성, divine nature 혹은 divinity라고 하는 신성, 신이라고 말하는 그 nature 있잖아요. divine nature가 하나라는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라고 말할 때 그 하나는 divine nature의 하나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divine nature를 아버지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divine nature를 아들도 가지고 있고 성령도 가지고 계시는데 분명히 person은 three person인데 divine nature는 하나인 것이에요. 똑같은 그 divine nature를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할 때에는 divine nature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만일 본당에 100여 명의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 여러분은 human nature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인성을, 인간됨의 인간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허욱 집사님도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 수정이도 휴먼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휴먼 네이처가 똑같은 거예요. 휴먼 네이처는 개에게도 없고 닭에도 없지만 사람에게는 그 휴먼 네이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똑같은 인성인데 그 똑같은 인성을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한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명이 되고 두 명이 되고 백 명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휴먼 네이처의 인성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몇 개냐고 말했을 때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디바인 네이처는 하나이는데 그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펄스는 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디바인 네이처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들, 성령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디바인 네이처를 가진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person은 3인데 그러나 그 가진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가진 그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신성인 divine nature는 똑같은 divine nature에서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oneness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다. 연합의 개념이고 그리고 신성의 개념이라는 거죠. 뭐 정의를 굳이 말한 definition, 삼일체 definition을 정의를 내릴 때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삼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짜 유일한 원래 있었던 진짜 신은 이 삼일체 하나님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전제죠. 이게 왜 중요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을 가질 수 있다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슬림도 믿기를 여자 없이도 어머니 없이도 처녀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걸 믿거든요, 무슬림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면 우리와 다르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면 그냥 아들을 예수라는 그 아들을 그 물론 그 아들이라 믿지는 않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선지자를 그냥 하나님 원하면 그 예수의 존재를 잉태하게 할 수 있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 원하시면 엄마의 존재 없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들을 원한다면 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제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럴 것이다, 이래야만 된다라고 제한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아들이 없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을 안 돼 있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그분은 하나님 스스로가 드러내셔야만 당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셨냐 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 자기를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원래 삼위일체였어 라고 당신이 자기를 드러내셨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인디아 사람들처럼 다 신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살았던 대부분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었고 그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아들의 레벨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철저히 목숨 걸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쓴 책이란 말이죠. 인디아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에 살았던 그 동시대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를 유일하신 참 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이다. 우리가 만났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당대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던 그들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 걸고 믿었던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그거를 자기들 깨달아서 이런 삼위일체 개념을 그들이 깨달아서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믿게 되었을까? 그렇게 철저한 정통 유대인들이. 설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들이 믿게 된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과 연구로 만들 수 있는 신개념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직접 만나보니까, 목격하고 나서 그분과 같이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것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정통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친구들 만나면 정통 유대인이 어떻게 삼위일체를 믿게 되었는지 하면 네가 생각에는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없죠. 이거는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접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만나보니까 예수를 통해서 뭐 하나님이 직접 그런 존재임을 드러냈기 때문에 비로소 유대인이었어도 아,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이란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알고, 철저한 정통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신약 성경을 그 당대, 예수님 당대에 그대로 썼다는 놀라운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단순한 연구나 깨달음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비로소 정확하게 갖게 된 것이죠. 그거를 조금 설명을 성경에 찾아본다면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잘 설명하죠.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고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좀 다른 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까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했으니까. 근데 끝에 가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가 합쳐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과 다른 것도 있는데 어떤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차이를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죠. 14절에 가보면 적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했어요.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쓰는 사람이었어. 요한과 일단의 어떤 믿는 교회가 그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인 그 하나님이 와서 만난 거죠. 그 18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는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아,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 뭐 용어는 뭐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그 컨텐츠의 내용은 신약성경에 그대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 요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왜 진짜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했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드러냈으니까 아 그런 분이라구나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드러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세요. 당신도 아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뭐 보여주셨죠.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죽으심으로써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참된 구원자가 되셔요. 참된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계시와 구원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아들이 오심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알게 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구원의 그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임 동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낸 계시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소위 세 번에 걸쳐 전도한 두 번째 전도 중에 박해를 피해서 다른 일행들인 디모데와 실라는 다른 그 앞에 있었던 지역에 두고 혼자 아덴으로 급히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 아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여기서 나온 것이거든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아카데미에 학생으로 와서 20년 동안 아테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 아테네는 철학이면 지금은 명문대 아닙니까? 최고, 그 다음에 철학이라는 건 최고 학문이었으니까. 결국에 이 아테네는, 물론 지금 이 바울의 시대는 한 327년 이후에 일었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학문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철학 공부할 때 배웠던 에피쿠로스, 쾌락을 중요시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금욕, 이성을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했다, 토론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그 당시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에 있을 만큼 아주 아카데믹한 학문의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 지성인들이 모여들었고 학문적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지만 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 놀라워요. 오늘 이 17장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I know, I don't know, know라는 알지 못한다란, 물론 영어는 원어에 좀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한글의 의미 그대로 뭔가 안다는, 알지 못한다는 그것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새로운 지식들이 늘 관심이 있고 늘 새로운 인포메이션, 새로운 아카데미아 지식들이 관심이 많은 도시였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말쟁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18절에 이야기해요. 그리고 20절에 갔을 때 이상한 것이라고 그 전하는 것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에게 보기에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어요. 아무리 수많은 학문이 있고 최고의 학문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이어서 이상하게 보였고 말쟁이같이 여겨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몰랐던 그곳에 결국에 결과를 보면 16절을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 가득했다. 우상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거나 얻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의지하는 대상이 우상이잖아요. 무식할 때는 만들었고 지금처럼 무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실체를 그냥 그 진짜 그걸 원하는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형태는 바뀌고 태도는 바뀌지만 우상을 갈망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우상이 가득했던 이유는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의지했던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상으로 이렇게 가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부족함이 계속 돼요. 계속 고민거리도 있어요. 계속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를 되어졌으면,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풍성한 하신 떠난 이후로 결핍이 생겼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땀을 흘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다. 그 말은 뭔가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서 막 오래 노력하며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뭔가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발로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그때는 드러나게 되겠지만 오늘날 그렇게 안 섬겨도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의 심정같이 우리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공부하면서 지금 일하면서 아니면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끊임없이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고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있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큰 거예요. 거기서 삶이 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것은 내게 너무 중요하게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방황하는 거죠. 영적으로 방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즉 고아처럼 살아가는 이방인이 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듯이 죽을 때까지 완전한 천당에 임하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은 끊임없이 염려될 일들은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모르고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즉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기복적인 거예요. 뭔가를 얻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대해 주시면 감사하고 아무리 기도 안 하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그런 우상 숭배적인 종교적인 활동은 많은데, 되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지만 교회를 다녀도 그런 우상 숭배적인 기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계속 있거든요. 계속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내게 계속 있잖아요. 대학 앞두고 좀 대학 가야 되고, 졸업하면 잘 졸업해야 되고, 또 졸업하면 직장 구해야 되고, 직장도 들어갔으면 더 좋은 데 옮겨야 되고, 이직도 생각해야 되고, 올라갔으면 또 성전해야 되고, 또 나이에 맞게끔 포지션 잡아야 되고, 또 나이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또 낳으면 또 길러야 되고, 끊임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 안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똑같이 경험하는 이슈들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그게 너무 중요한 자기 삶의 문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없으면 그게 너무 죽을 것처럼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최고의 학문의 도시, 지성인들이 모이는 도시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없었어요. 새로운 것들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것을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결국에는 이 전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는 존재고 그 하나님께 가게 하는 길이 구원자의 길을 내신 분이죠.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유일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에 소크라테스를 출생시킨 도시에 있다고 해서 세상에 유명한 명문대에 있다 해서 수많은 세상의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즉 그걸 전하는 전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새로운 가르침, 그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레오파고라는 공개 토론장 언덕 위에 서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할 때 첫 시작하는 말은 너무 인상 깊었죠. 그 성을 쭉 돌아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을 기림하는 섬기는 신전들이 절비하는 것이었어요. 그 신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신전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신들 외에 또 다른 신이, 진짜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 했을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신전, 이래 가지고 신전이 하나 있었던 거죠. 이 신전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 신전은 아테네 영적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 24절에서 28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정한 것이 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호흡, 생명을 주신 분. 우리의 필요한 가진 것들을 다 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뒤에 가보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했어요. 언제 살지, 어디서 살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25년에 런던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십니다. 손만 이렇게 더듬으면 발견되어지는 뭐죠?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냐. 호흡을 주시는 나의 존재와 관련된 이 그만큼 내게 중요한 존재, 그분은 지금 내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손만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하면 만져질 만큼 가까운 곳에 우리 하나님이, 그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분이고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너무 가까이 계신데 불구하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 아테네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금, 은, 돌로 자기 기술로 디자인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상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확하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께 가는 길을 내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다음에 이제는 모든 나라에 이 예수를 전하게 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전하는 모든 현장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주소를 알게 하시고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어디 계신지 어드레스, 확실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저 값없이 예수께서 십자에 돌아가신 그 한 가지 놀라우신 희생으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저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누구나 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으니까 쉽게.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곳에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 정확한 하나님을 알리고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게 제 심판은 결국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계신, 원래부터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호흡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는, 나의 완전하게 만족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특심이 있었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했던 고백, 유명한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게 되었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인간적으로 되게 고생했어요. 인간적으로 더 많은 결핍, 더 많은 고생, 더 많은 어려움들, 더 많은 겪었어.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서 잃어버린 것들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까지 못해도 내가 이런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내 삶에 어려움이 여전히 많아도 죽을 것 같은 많은 삶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절망을 느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더 안 이루어지는 소원이 더 많고 더 많은 잃어버린 것들이 더 많았지만 전혀 내 삶 안에 나를 지축을 흔들지 않는 배설물 같은 예수님에 대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완전한 만족을 그가 예수를 진짜 만나고 나서 하고 나서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알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더듬어서 만져서 만나서 주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내가 계속 삶 안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알아서 구하면 당연히 주시죠. 뭐 주실 수 있고 안 주실 수 있고 I don't care. 그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그분 안에 거해서 그 만족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확신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지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지식 자체를 전할 때 성령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오늘 이 아테네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겠다 따르는 사람들이 나왔듯이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고 교회 오셨으니까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아픔, 이런 것들 소원들이 계속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되는 수많은 우리의 정말 힘든 거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다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이 특히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안에 강건케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